에베소서 29번 메시지 비밀의 계시. 삽입하는 말인 3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장에서 자신에 관하여 말한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는 사람의 한 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갇힌 자와 청지기와 사역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 이상을 볼수록 그는 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님의 집의 가족들에게 분배하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가 몸 안에서 표현되실 수 있도록 몸의 지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다만 친절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즉 이상을 볼 수 있는 곳 안에 갇히고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사람들 속에 분배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몸의 지체들에게 분배하여 몸을 건축되게 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여 사람들에게 그분을 분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비밀의 계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목적은 비밀이고 이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사도의 사역입니다. 계시란 드러내는 것, 즉 베일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와 드러냄을 봅니다. 다른 시대와 세대에서 이 경륜은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혹은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면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대에는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위한 몸을 산출하시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사람 속에 분배하시는 그분의 경륜은 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이러한 체현을 위한 몸을 산출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많은 사람들 속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몸, 즉 확장과 증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확장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택한 백성들 속에 분배하심으로써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비밀입니다. 많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나 고관들은 이 위대한 비밀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그것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 자매까지도 대통령이나 철학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확장인 몸을 산출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그분의 택한 백성들 속에 분배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하고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 뿐 아니라 또한 그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경륜입니다. 우리는 그 경륜을 알고 그 경륜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감추어져 있던 이 위대한 비밀이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준 계시. 이 비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에게 비밀이 계시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3장 8절에서 사도였던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를 우리보다 작은 자라고 했으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특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특출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동일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오직 에베소서에서만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그가 자신을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주의하십시오. 바울이 이러한 말을 에베소서의 이 부분에 삽입시킨 데에는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사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언급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간청을 하는 동안 그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의 신뢰로 제시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변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삽입시킴으로써 바울은 그러한 변명을 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여, 나를 여러분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보다 작은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도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같은 특별한 신자만을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성 아무개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글에 의하면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바울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가 행한 것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적으로 나를 로스앤젤레스에 보낸다면 나는 당신의 사도, 즉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는 신약 경륜 안에서 최초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은 전환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경륜 안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최초의 사도였습니다. 주님은 열두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열둘만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입증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매도 그리스도를 그녀의 선생님과 그부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님에 의해 학교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당신이 친척 중 하나에게 부담이 있어 주님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당신을 보내신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척에게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당신은 적어도 가족들에게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당신을 어머니에게 보내어 그리스도를 분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에게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도들, 즉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을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념과는 달리 선지자는 주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사도였으며 하나님의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실 때 모세는 주저했고 자신이 말을 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그의 형제 아론을 선지자로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대신하여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대변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선지자의 사역이 사도의 사역과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사도였고 아론은 선지자였습니다. 한 면으로 우리는 사도들이고 다른 면으로 우리는 선지자들입니다. 청년들은 사도들로서 학교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주를 위해 말하기 위하여 입을 열 때 그들은 선지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당신이 어머니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부담을 갖고 간다면 당신은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할 때 당신은 또한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부담을 갖고 누구를 찾아가 보지 않은 채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있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해보지 않았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사도와 선지자, 즉 보내심을 받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 중 몇 사람이 다른 도시로 이주할 부담을 받았다 합시다. 당신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 뒤에 몇 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그 지방의 교회로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것은 주님에 의해서 그곳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일 뿐 아니라 선지자들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기독교의 관념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강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황으로 높여졌고 다른 사람들은 소위 성직의 높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이들이 성직에 있으며 우리 모두가 교황이라 불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라는 말은 단지 아버지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주님께 데려와서 그리스도로 그들을 낳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자 선지자인 당신은 교황, 즉 아버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모든 믿는 이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나 선지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먼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부담을 주시어 당신을 그곳에 보내신다고 합시다. 이것은 당신이 그 지역에 보내어진 사도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기 때문에 당신은 또한 선지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인 당신은 교황인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러한 교황, 즉 참된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관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종교적인 관념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가 그 약물에 대한 강한 해독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진정으로 말합니다. 어느 자매가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자매가 단지 간호원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매를 사도와 선지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병원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항상 이러한 사람과 함께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도 직분이나 선지자 직분을 수행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로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사도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주님에 의해 보내어진 자로서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그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임을 입증하는 특별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표시가 곧 비밀의 계시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계시 없이 사람들에게 간다면 당신은 사도도 선지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들이 보지 못한 어떤 것을 당신이 보았음을 그들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계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린 형제가 이러한 계시를 가졌다면 그는 물리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과학에 관하여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조금도 모르시는군요. 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압니다. 그리스도는 저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은 나와 하나이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당신이 만일 이 계시를 가졌다면 당신은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를 갖고 있습니까? 분명 당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가서 당신이 본 것을 말해 주십시오. 영 안에서 5절은 이 비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영 안에서 계시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이라는 말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람의 영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혼합된 사람의 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된 영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약의 계시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로부터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체험한 것을 우리는 영으로부터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원칙은 감정은 감정을 만지고 생각은 생각을, 의지는 의지를 만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영만이 영을 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사람들에게서 감정으로부터 말한다면 그들의 영을 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으로부터 말한다면 그들의 영을 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는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부차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계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3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였지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리스도도 또한 비밀이시며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계시됨. 이 비밀은 다른 세대에서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분의 몸인 교회는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 중 누구도 이 비밀에 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에 와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든 믿는 이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은 다만 이 계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이방인과 더불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해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 후사가 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열국, 즉 선택받고 구속된 이방인들이 믿는 유대인들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함께 한 몸이 되고 라는 말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표현을 위하여 그분의 몸이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함께 참회한다는 말은 이방 신자들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모든 축복에 관해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유대 신자들과 연합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축복과 관계가 있고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축복과 관련되며 함께 참여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12장 3절, 22장 18절, 28장 14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몸의 축복은 특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일반적이고 만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부터 산출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부터 산출됩니다. 교회는 교리나 계통이나 조직으로부터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의 모든 풍성으로서만 산출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에 따르면 교회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분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에게 교회를 통하여 다방면으로 그분의 지혜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교회를 산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목적을 따라 된 것입니다. 교회의 형성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배를 위하여 교회를 얻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 자신을 택한 백성들 속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